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은 소망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종교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의 주요 종교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불교와 애니미즘,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지난주에 천주교까지 살펴봤는데요. 저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2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다른 종교들도 위험하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교묘하게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정말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단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아닌데 기독교인 것처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건데요. 다를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교회이고 또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나 들어가서 보면은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라는 건가요?
맞아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이단인 것입니다. 남조선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남조선에서 활동하는 이단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 사상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고요.
맞아요. 그 제 주변에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나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던 사람일 텐데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 주변을 보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못 해봤거나 진짜 진리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빠져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나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 아예 자기들의 교리가 따로 있는데 이단들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달, 그러니까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약점을 붙잡고 우리를 잡아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이상하다 싶으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2서 1장 7절로 11절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예 모른 척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주면서 제대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탄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절대로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진리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러운 오물을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러한 이단 사설에 농락당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들을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북조선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이단들과 남조선에서 활동하는 몇몇 이단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들으시다가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비슷하거나 또 듣고 뭐 배웠던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런 것들과 멀리하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남조선의 여러 이단들이 북조선을 향해서도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시간에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이단이 뭔지를 잘 알고 배워서 잘 분별해서 그것을 멀리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심지어 라디오 방송으로 북조선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이단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잘 분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요, 해외에서 발생한 유명 이단들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단들 모두 북조선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집단이니까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7일 안식교입니다.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입니다.
여기는 남조선에서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단인데요.
네, 그렇죠. 1900년도 초반부터 남조선에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병원도 세웠고요. 많은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해서 자금력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안식일교의 문제는 시한부 종말론에 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란 어느 날을 정해놓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사람의 말도 역시 거짓이었죠.
그렇죠. 1844년이니까.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 이건 확실하게 거짓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거짓된 주장을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요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종파가 생긴 게 바로 안식일교예요. 그들의 교리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구원관의 문제가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나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 제가 요번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론이라는 것 자체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자, 이 안식일교도 그렇게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주교하고 주장하는 것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안식일교에 대해서 저도 조금 들은 것이 있는데 안식일교를 믿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 남새 같은 것만을 먹는 채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역시 율법적인 것이겠죠.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근데 거기에 있던 것이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어서 못 먹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교는 육식은 부정하다. 그리고 채식은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이겠죠. 어쨌든 이 안식일교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며 천주교나 뭐 개신교 모두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주된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맞아요. 안식일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거짓이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다고 배웠는데요.
네.
그래서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만 안식일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요일은 안식 후에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너무 잘 배우셨네요. 맞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이 안식일교는 어쩌면 성경에 나온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이 예수님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또 안식일교는 이 엘렌 화이트라는 창시자가 보았다는 어떤 환상과 그의 책 또한 성경의 권위로 올려서 그것을 성경처럼 여기고 있어요.
성경의 계시 외에 또 다른 계시를 갖고 있는 거군요.
네.
와, 여기 잘못됐다는 것이 아주 확실한데요.
그렇죠. 또 안식일교의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옥과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해요. 죽으면요, 없어져 버리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도 없다는 주장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식일교는 율법주의적 구원론, 토요일 안식일 문제, 그리고 교주인 엘렌 화이트의 계시 이미 죽었고요. 영혼 멸절설, 영원 지옥 부재설 등 수많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정통 교회를 표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와, 정말 교회 같지만 끝이 다른 이단이어서 미혹당하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입니다.
다른 말로는 왕국회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아, 네, 맞습니다. 뭐 남조선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혹시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들 중에 파수대라는 소책자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간하는 대표적인 잡지입니다.
저도 길을 걷다가 길에서 이 책을 잡지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포교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기존의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미혹하려고 접근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들을 알아보는 것은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맞죠. 성삼위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네. 이 출발부터 잘못된 집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이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회관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왕국회관. 네.
그렇죠. 자기네들은 왕국회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또한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역시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봉사생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 역시 정해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14만 4천 명의 특수 구원 대상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정해져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려고 포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합치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네요.
네.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수고를 하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들은 성별된 무리 속에 살면서 스스로 인간의 계층을 나눕니다. 자신들을 고급 계층의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길을 터놓았을 뿐 결국 인간의 절대적인 헌신과 봉사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잘못된 구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해야 하고 도를 닦아야 하고 또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계급, 특정 계층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성경은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거나 차별하는 것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단으로 북조선 성도들 중에서도 아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통일교라는 것입니다.
네, 1991년에 김일성 장군의 초대로 통일교의 교주였던 문선명이 북조선에 방문해서 같이 만남을 갖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은 북조선에 있는 고향에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문선명, 자칭 예수,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 문선명이 교주로 있는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통일교가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네, 지금은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었죠. 자, 이름만 그럴 뿐 사실 이 통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니고요. 그 이유는요. 그들은 성경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심령과 지능이 낮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교과서라고 치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차원적인 내용과 과학적인 표현법이 있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쓴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성경처럼 사용합니다.
그 책이 동양 철학이랑 종교를 교묘하게 섞어서 만든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 심취한 똑똑한 사람들이 처음에 통일교로 많이 유입됐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의사, 뭐 변호사,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통일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 힘을 많이 얻고 교세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통일교는 심지어 성경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문선명 자신이 결국 재림 예수 신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통일교에서 인용하는 우리 성경 구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 때를 묘사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문성명 자신이 이 등장하면서 이 해와 달이 빛을 잃었듯이 성경은 빛을 잃었다라고 문성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책인 원리강론이 성경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엄청 잘못된 해석을 잘된 해석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통일교는 또 이상한 행사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결혼식 같은 것도 많이 시키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뭐 행사죠. 맞습니다. 통일교는 참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참 가정이란 문선명 이 교조와의 육체적 영혼적인 결합을 뜻합니다.
이러면 진짜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가 오히려 힘든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 참 가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 문선명 교주와의 결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대상을요, 문선명이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통일교에 속해 결혼하는 남녀가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결혼식 당일에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요. 이 문선명이 택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고요. 조선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이 되기도 해요.
와, 참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 어려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국제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을 결혼 상대로 맺어준다면 이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들은 정말 힘들겠죠. 결국 그들이 말하는 참 가정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이 11년 전에 죽었거든요.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두 번째 아내와 자기의 아들 사이에서 이 통일교 교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는 싸움이 일어난 것 같은데 결국 후계자에 대한 싸움이 된 것이네요.
네. 지금 통일교는요, 문선명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였던 이 한학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독생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생녀론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교주 또 재림 예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림 예수로 자신을 세운다는 것이 참 이상한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교권 전쟁에서 진 아들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 무장단체와 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통일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쨌든 통일교는 문선명의 죽음 이후 교세가 약해졌지만 아직도 미국과 일본 남조선에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 평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미혹하는 그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몰몬교라는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몰몬교는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그리고 안식교와 같이 세계 4대 이단으로 분류되는 단체입니다.
몰몬교도 남조선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이단이에요.
네, 통일교가 남조선의 대표적인 이단이라면 몰몬교는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 몰몬교는 최근 한글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바꿨어요.
이 몰몬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그네 한 명의 여러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명의 남편에 여럿의 아내를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 집단이에요.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여성들과 또 여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또 피해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몰몬교는 네 권의 경전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 두 번째는 몰몬경, 세 번째는 교리와 성약, 네 번째로는 값진 진주. 이렇게 네 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살아있는 몰몬교 안의 예언자들의 말들도 권위를 갖고 있어요.
벌써부터 이상하네요. 네.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언이 그 동일한 자리에 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집단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몰몬교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며 창조주로서의 신성을 가진 분도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또 몰몬교는 흑인들은 저주받은 이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이기에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인종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셨는데 역시나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몰몬교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봤던 안식교나 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같은 이런 비성경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있어요. 아, 왜 그럴까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한데요. 요즘 사람들은 교육도 아주 잘 받고 또 지적인 수준도 높아졌는데 왜 이런 것에 빠져들까 하는 게 저도 늘 궁금했어요.
그렇죠. 성경은요, 이것을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택하실 만한 택하실 것이 있으면 택함으로 많은 이를 미혹해 하리니.
또 마태복음 7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자, 미혹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네 가지 주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이단은 북조선과 성도들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표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계십시오.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눈이 가려진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신실한 삶으로 기다리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두 분은 친형제와 친자매가 있나요? 사이좋게 지내는 편인가요?
네, 저는 남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네.
네, 저는 여동생 두 명 있는데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네, 뭐 두 분의 평상시 삶을 봤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저도 5남매 중 막내인데요. 누님들과 형의 사랑과 돌봄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골목대장 같았던 형님은 어릴 적에 나쁜 친구들로부터 저를 잘 보호해 주었죠.
목사님은 든든한 형님 때문에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하셨겠네요. 형제지간이 때로는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만났다는 것이 돌아보면 참 감사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목사님처럼 가족들과 친밀한 사람들도 있지만 형제자매와 화목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같은 백속에서 나온 형제자매들 사이의 관계가 남들보다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다투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심각하게 다투거나 단절하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형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신가요?
선지서인 오바댜로 기억합니다. 단 1장으로 기록된 짧은 성경책이죠.
맞습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 가장 짧고 선지서 중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된 책입니다. 오바댜는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오바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에돔에 관한 것입니다.
왜 형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의 나라인데 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형제지간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서가 쓰여질 때는 형제의 나라는 친밀함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에서 나오는 창세기 이후로는 에돔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였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뭔가 둘 사이에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서를 통해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바댜서는 비록 분량은 작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저자와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바댜서의 어려움은 책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매우 짧지만 사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오바댜라는 이름은 흔하여 구약 성경에 12번이나 나오고 상당수가 제사장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아방 시절 고위공직자로 선지자 100여 명을 굴에 숨겨주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일 겁니다.
아합 왕 때의 고위공직자라면 선지자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열왕기상 18장의 오바댜는 선지자가 아니어서 오바댜 성경 저자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도 내용상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역사와 연관해서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 한 장밖에 안 된 오바댜서를 연구한 책 중에는 무려 310종 분량인 것도 있습니다. 오바댜의 핵심 내용은 에돔은 망하고 야곱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이었잖아요.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처럼 결국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회복된다는 것이 오바댜서의 핵심 내용이군요. 그러면 에돔은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인가요?
우선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나누었듯 야곱과 에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녀가 없었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 주신 두 자녀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운 이들은 두 민족을 형상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달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장한 후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목축업은 하루 종일 가축들을 살펴야 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당시 최고의 직업으로 많은 시간 들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탁월한 사냥 기술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기에 아버지 이삭은 용기 많고 도전 정신이 강한 에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에서와 반대로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능력도 많고 실력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녀이니 이삭의 기대가 더 컸겠네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 같은 영적인 것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운 두 형제 사이의 분쟁은 장자권과 축복권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에서를 피해 야곱은 고향에 떠나 살았는데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에서는 이미 작은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의 요르단의 페트라 지우변인 세일산 근처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왕조가 팔 때까지 갈 만큼 기반이 튼튼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봐도 든든한 왕조까지 수립한 에돔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에돔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바댜서의 결론은 그 에돔은 망하고 야곱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진정한 승자는 최후의 승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은 오바댜가 에돔의 미래에 대해 선포합니다. 오바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에돔은 열국 중에서 정치, 경제, 군사, 인구가 왜소해질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 교만 때문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할 만큼 교만은 하나님이 참으로 미워하시는 것인데 에돔에게는 결정적인 죄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에돔에게는 네 가지 교만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형에 대해 교만했습니다. 오바댜 1장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3절에도 나온 것처럼 에돔은 해발 1700m 고지대에 돌산과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협곡에 살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천년의 요새 난공불락의 성에 살고 있었던 건데 이것 자체가 군사력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대에는 더욱 지형이 중요했을 텐데 에돔은 요새와 같은 지형 때문에 다른 나라는 망해도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나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둥지를 만들어 거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천년의 요새 난공불락의 성은 무용지물이 됨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 둘째, 에돔은 물질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오바댜 1장 5절 6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말씀을 보니 에돔은 종종 이웃 나라들을 습격해 많은 것을 빼앗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수탈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또한 협곡으로 지나가는 대상들에게도 많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숨겨둔 금은 보화가 많았습니다. 원래 도둑은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고 포도를 따는 자도 딸 수 있을 만큼만 따는데 에듬은 숨겨둔 보물들까지 철저하게 수탈됩니다.
강하고 풍요로웠던 나라가 철저히 수탈되다 보니 이웃 나라들이 놀라움 속에서 어찌 그리 망하고 빼앗겼는고 탄식하는군요. 가해자였던 에돔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피해자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바탕을 두지 않은 번영과 형통은 이렇게 됩니다. 셋째, 에돔은 동맹국들이 있음으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오바댜 1장 7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했던 것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은 주변 나라들을 의존하고 신뢰했습니다. 이들과 동맹관계를 맺어 화목하게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지냈습니다. 이랬던 동맹국들이 에돔을 배신해서 공격하고 변경으로 몰아냅니다.
에돔은 동맹은 언제든 깨어질 수 있다는 나라와 세상의 속성을 몰랐군요. 오늘의 우방이 내일은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우방이 되는 것이 나라와 세상의 속성이지요.
맞습니다. 동맹관계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 에돔은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오바댜 1장 8절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게서 지혜를 잇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들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에돔은 지혜로 명성이 높아서 지혜 있고 지각 있는 자가 많았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을 아시죠?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드만 사람인데 드만은 에돔 북부 도시입니다. 드만엔 용감한 용사도 많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엔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더 이상 없다 보니 용사들이 있어도 지혜와 전략의 부재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에돔은 지형학적 조건, 물질적인 풍요, 이웃 나라들과의 동맹,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인재들로 교만하고 기고만장했군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과 잠언서 15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에돔은 많이 가진 것들로 교만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용지물될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겸손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에돔과 같은 생각이라면 교만한 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겸손이며 여기에서 생명의 샘이 나옵니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이 영육 간에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푸시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서 참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교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에돔이 형제인 유다를 지나치게 미워하고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불화했듯이 그들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이 형제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형제국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의 우위에 두셨고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는 에돔을 지배하기도 했었죠. 조건까지 바쳐야 했을 테니 에돔 입장에선 이스라엘을 좋게 여길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가나안 지역의 국가들이 예루살렘의 사절단을 파견해 바벨론에 반역하는 것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에돔을 비롯해 모압, 암몬, 두로, 시돈에서 사절단을 파견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절단 앞에 멍에를 쓰고 나타나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의 멍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이어서 저항하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배와 통치를 순수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바벨론이 위세를 떨고 있을 때 반역을 논의할 만큼 유다와 에돔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배반하고 바벨론에 붙어버렸죠. 오바댜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형제의 날,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환난을 당하는 날은 모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돔은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바벨론의 행렬에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오바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은 나름 살 길을 찾은 것인데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에돔이 하지 않았어야 할 여덟 가지 행동들이 점진적으로 나열됩니다. 오바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은 형제가 재앙을 당하던 날에 방관했고 패망을 기뻐했고 고난의 입을 크게 벌리며 웃었군요. 또 유다를 늑탈하고 약탈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고 도망가는 형제들을 막아 적에게 넘겼고 주기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에돔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의 무자비한 행위에 치를 떨며 말합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에돔은 이렇게 형제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며 완전히 망하라고 저주했습니다. 에스겔 25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유다에 대한 열등감과 상처를 이런 식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형제의 아픔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저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에돔이 행한 포악은 다른 민족보다 더 잔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심은 것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악을 심어 심판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형편을 헤아리십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의 영혼이 끝나고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행한 포악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환난 당할 때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고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에돔은 망하고 유다는 회복된다는 것이 오바댜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듯 구약의 성도들도 고대하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베푸시고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고 축복받는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공의와 사랑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과 파괴로 얼룩진 날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에돔은 지나치게 교만했고 형제인 유나를 지나치게 미워하며 포악을 행하였기에 오바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 세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날은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오바댜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한 에돔에 의해 무자비한 일을 당했는데 열방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날이 오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니 복음이 아닐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 여호와의 날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둘째, 여호와의 날은 범우주적인 성격을 띠는 날로 열방, 즉 모든 나라에 임한다는 겁니다. 셋째, 여호와의 날은 모든 나라가 심은 것대로 거두게 되는 날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임합니다. 포악을 행하며 승리의 잔을 마셨던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연거푸 마시게 됩니다. 오바댜 1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 국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시온엔 주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이 안식처가 됩니다. 오바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바벨론과 에돔의 잔인함에도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은 다시 번성할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은 자는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그동안의 역할이 역전되어 하나님 백성들이 심판의 불이 되어 지푸라기인 에돔 족속을 불사를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불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만행과 학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지만 에돔은 남은 자가 없게 되는군요.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에돔은 멸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게 되고 그 후에도 많은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9절 20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에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뜰과 사마리아이들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의 것을 차지하고 그 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 1장 21절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수른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슬픔과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형제의 나라에 둠은 바빌론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로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고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역사는 그대로 끝나지 않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열방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잊고도 남는 영광과 축복을 주시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며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의 날이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였지만 에돔은 지형학적인 조건, 물질적인 풍요, 동맹국들,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인재들로 교만하고 기고만장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임을 가르쳐 겸손하게 살도록 권면하십시오. 에돔은 유다에 대한 열등감과 상처에 대한 보복으로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바벨론에 붙어서 형제의 나라인 유다가 당한 재앙에 대해 방관하고 기뻐했으며 약탈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음을 알려주고 형제의 아픔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큰 화가 있어 하나님이 심은 것대로 거두게 하심을 가르치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이 고대했던 날은 여호와의 날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베푸시고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베푸시는 날임을 알려주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형제인 유다를 미워하며 포악을 행한 에돔에게 심은 것대로 거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했음을 가르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 것을 격려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